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북조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했었는데요. 참 그거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렵고 가끔씩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에도 감사하며 또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하며 예수님을 조금 같이 드러내려고 했던 한 주를 보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요. 이번 주는 공부하면서 조금 피곤한 순간도 있었는데 제가 원하던 결과값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서 보람이 컸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작은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낸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임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과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과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람의 수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강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수나 우리의 능력을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6장 33절과 34절을, 진양쌤이 6장 35절을 읽어주세요.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와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비디안 사람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진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셔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 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 미디안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36절을, 제가 6장 37절을, 보명쌤이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미디안과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았지만 정작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이 없이는 싸움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기드온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6장 39절을, 진양쌤이 6장 40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자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조금 전과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전부 다 이슬이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을 받고도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반면에 인자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반복하여 표징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기드온의 사명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명쌤이 28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새 세대를 위한 분명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저와 샌데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7장 1절을, 제가 7장 2절을, 보명쌤이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드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난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룹바알 곧 바알과 싸워 그 제단을 파괴했던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만 명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백성이 많다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7장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직도 백성의 수가 많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물가로 내려가서 백성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7장 5절을, 진양쌤이 7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이 백성을 물가를 인도하니 백성들이 물을 어떻게 먹나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자 300명과 그 외의 방법들을 물을 마시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7장 7절을, 보명쌤이 7장 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면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백성들이 물 먹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물을 먹은 나머지 백성들을 각각 그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300용사를 뽑는 방법에 의미를 너무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7장 2절을 다시 읽어주시고 진양쌤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먹는 방법이 아니라 적은 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적은 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7장 9절과 10절을, 진양쌤이 7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에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두려움이 많고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기드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나요?
부와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7장 12절을, 제가 7장 13절을, 보명쌤이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니라.
기드온은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몰래 내려가서 미디안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수를 확인합니다. 또한 기드온과 브라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미디안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적진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쟁의 승리를 확인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손에 미디안을 붙이셨다는 말씀을 반복하므로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7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꿈과 해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기드온은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니 나가서 싸우자고 외칩니다.
네, 맞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7장 16절과 17절을, 보명쌤이 7장 18절을 읽어주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느니라.
큰 용사 기드온은 300명에게 미디안과의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나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그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면 다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7장 19절을, 진양쌤이 7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조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체발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느 때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며 공격하나요?
이경 초에 번병에 체발할 때 공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보초병들이 교대할 때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치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기드온을 높이고 또 의지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진양쌤이 말한 것처럼 기드온의 말과 행동은 뭔가 모를 찜찜함을 남기게 됩니다. 기드온의 찜찜한 말과 행동은 이후 사사기 8장에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7장 21절을, 제가 7장 22절을, 진양쌤이 7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각기 장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따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미디안 진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치자 어떻게 되나요?
적군들이 도망하였는데 적군들이 동무들끼리 칼날을 서로를 죽이며 도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미디안을 공격하게 하시고 300명으로 미디안 수만 명의 군대를 무찔러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사람들에게 많은 수의 군대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고작 300명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배워주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드온, 모세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도 택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저도 두려움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사람의 수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이 참 크게 와닿았고 또한 주변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그 말씀과 좀 맞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면서 저희 네 다음 주도 보내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300명이라는 적은 수와 항아리, 횃불 같은 보잘것없는 도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 또한 제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람의 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자랑스럽다. 이것이 내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말씀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는 자의 자부심에 관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북조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벅청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인민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데 그 이유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인민권이라는 말에 자부심을 가지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인민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한 빌립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인민권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진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빌립보에는 로마 인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군인이나 현직 군인들이 로마 인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인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의 인민이 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로마 인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던 것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인민권에 대해서만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인민권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과 어떤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예로운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게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관성 있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담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유익에 따라서 비굴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당당한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설령 손해가 생기고 아픔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명예로 인한 담대함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잡혔을 때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실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 하나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겁니다. 당신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죄인이라고 해도 눈앞에 돈과 명예가 또 권력이 많은 왕이 있어도 나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자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되어도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이 실제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인한 담대함이 나에게도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점검이 우리 신앙에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부심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는다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구원의 감격은 내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자부심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자부심은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군요. 자부심이 있으니 언제나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다,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정확합니다. 자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그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지 아실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란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자부심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선택인지, 얼마나 깊은 비밀인지를 알게 돼야 자부심도 클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선택의 비밀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배워줬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인간의 결정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배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배워준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여길 때 그 특별함을 믿는 정도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대략 80억 명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략 10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겁니다. 즉 전 세계에서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건 정말 귀한 은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택받았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 성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기에 북조선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도 고향에 있을 땐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을 드러내서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게 북조선의 현실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북조선 성도님들을 믿음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북조선의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방송을 듣는 북조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더욱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성경의 배경 공부 차원에서 인민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로마의 실책을 알아보며 현재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인민권을 특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정복 전쟁을 통한 많은 노예의 유입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노예가 많아지면 노동력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인한 경제 성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예로 인해 여러 가지 혜택을 로마가 인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을 확대하면서 수많은 전쟁 포로를 노예로 유입시켰고 이로 인해 돈 많은 귀족들이나 상인들은 값싼 노동력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소작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던 인민들이나 간단한 노동력을 통해서 먹고 살던 인민들이 노예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인민들은 수도인 로마로 몰려들었고 거대한 빈민자 집단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무리들이 문제거리가 됐겠네요. 언제든지 돌변해서 시위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방치할 경우 폭동과 사회 전복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민들을 달래고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료 곡물 배급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로마에 거주하는 남자 인민들에게 헐값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복지 제도가 실행되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다분히 정치적 안정과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로마에 몰려든 일자리를 잃은 인민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되어서 사회적 불만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을 테니까요. 로마 인민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로마 인민들의 불만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은 노예를 통해서 계속 부를 축적하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현실로 인해 좌절감에 빠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민들이 생존을 넘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도층은 곡물 배급과 함께 다양한 대중 오락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투사경기, 전차경주, 연극 등 화려하고 자극적인 오락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민들의 불만은 완전히 잠재워졌는데 문제가 있다면 로마 인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과 도덕에는 무감각해지게 되고 오직 공짜 식량과 눈 요깃거리만 요구하는 낮은 인민의식을 갖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인민들의 의식 수준을 정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낮아지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검투사 경기와 같은 오락은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매우 많이 자극하는 문화였는데 인민들은 이러한 잔인한 죽음을 구경거리로 소비하면서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정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적어지고 현실을 바꿀 힘도 잃어버린 인민들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대신 이러한 자극적인 오락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문화 정책이 국가 권력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이용되었던 겁니다.
결국 로마는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빵과 최대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침묵으로 바꾸는 사회를 만들어 갔던 거네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수준도 낮아지게 만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낸 문화는 마침내 귀족 사회에도 침투하게 되어서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나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만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세계 어디나 세상의 권력은 우리 같은 일반 인민들을 그저 말 잘 듣고 현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인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빵과 오락을 제공해 주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어 간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도 세상 권력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지도자들의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악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세상 권력이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권력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유혹하거나 하면서 믿음을 공격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권력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며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앞에 두고 있기에 실업률은 피할 수 없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고 문화예술도 더 자극적이게 변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락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만들어낸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지를 점검하고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나 정책, 여러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즐거움을 준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좋게 여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생각하며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었으면 로마의 여러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거잖아요. 이런 문화를 비판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 채 죄의 문화에 빠지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별력이 생겨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노력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나의 지식과 생각이 너무나 부족하니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이끌어달라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생각과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알맞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분별력의 필수적인 요소이군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시대는 과학의 발달로 더 많은 실험이 생길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 시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치 지도부에서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진리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과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분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서 자부심과 분별력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자부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의 태도가 일관성 있는 담대함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흔들릴 때가 많고, 근데 일관성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렇게 이어지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요즘 세상이 사실 죄가 죄인지 분별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인지를 좀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한 가지 얘기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바이올린을 엄청 잘 연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부모님이 성경을 배포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총살을 당한 것인데요. 그때는 그냥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자식을 부모 없는 불쌍한 애로 만드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체 오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냥 1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죄를 대속하시니